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는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우리 교회의 비난과 비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어서 새롭게 회복하고 부흥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기 위해 에스라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기로부터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시며 위기와 절망을 넘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105회기에는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써 결단하던 그 회중들처럼, 그리고 말씀과 신앙개혁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서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함께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서울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는요, 느헤미야서와 또 에스더서와 함께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물론 역대기 상하서 역시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면,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동일한 목적이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요, 바사왕 고레스 칙령 후 주전 537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족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무려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주전 520년경 공사를 재건하게 하셨고요. 4년 만인 주전 516년경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제2차 포로기한은요, 1차 포로기한 때로부터 약 80년 후인 주전 458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2차 포로기한은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반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은 율법이 금하는 일로서 이는 곧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기한은 2차 포로기한 때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경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귀환했는데요,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게 하고 또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금 확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또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앙개혁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기한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의 성취라는 그 기록으로 에스라서는 시작합니다. 이는 조상들의 패역으로 야기된 징벌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구속사적인 계획에 따라서 선민의 역사가 재개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스라서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포로기한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포로기한과 신앙개혁 운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외면적인 면모,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면적 면모,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 그리고 신앙개혁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고 실로 역사의 그 어떠한 일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택한 백성이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만큼은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희생과 결단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안락하게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안락을 떨쳐버리고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땅에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겠다는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을 받았습니다. 이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사단의 세력이 개입하여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했지만 아직 내면적으로는 이방인들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실제적으로는 선민의 정체성과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세속적인 삶, 그리고 불의와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한 가지인데요. 바로 이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이 에스라는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켜 주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대신 회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 세 가지는 설교 말미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당신의 말씀대로에 해당하는 9장과 10장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 그들의 풍습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가 근심 중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의 죄로부터 오늘까지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대신 회개하며 중보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서 9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금식한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모든 자손들에게 공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3일 내외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과 큰 비가 내려서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방 여제를 아나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개혁에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라의 이 개혁 의지 천명과 선포 앞에 백성들이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고백하며 나옵니다.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와이아예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개혁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백성들은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은 단순히 율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다분히 정략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귀환 후 이미 그곳에 머물고 있던 그 이방인들과 평화롭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는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들과 큰 마찰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인 그들과 피를 섞고 가족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얻는 평화와 안정,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의 말씀대로는 선지자, 학사, 제사장, 사람 에스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귀한민들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다윗의 때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이름이 속속히 밝혀집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 가증한 일들이 가득한 이 상황이 되는 데 있어서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5절에 반대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또 이에 동조하는 두 사람이 있었지만 조사를 마친 후에 이방 여인 아내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냄으로 에스라는 개혁을 완수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글들과 책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짧게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설교라는 책에 보면 설교는 다리 놓기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2017년에 현대 설교의 개혁이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강의 설교는 두 지평의 융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지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설교는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와 다리 놓기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와 배경과 오늘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처한 이 두 지평이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저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청년 리더들을 만나고 성도님들께 지나간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감히 위로와 회복을 말한다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또 연결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먼저 선포해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사라서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그리고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이 쭉 말씀되고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탄식, 부르짖음을 또 그들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나가실 때 지나간 우리 시간들의 아픔 소리, 아픔, 탄식, 부르짖음, 그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방관자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기한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연민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공동체, 그 백성들에게 소중한 두루마리에 담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의 삶의 이 현재의 현실을 다르게 분별하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갱신하는 것,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순례자의 올라온 글들을 보다가 원로 목사님께서 1월 말에 미래 한국과 나눈 서울교회와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길에 관한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모범적이었던 우리 서울교회에 들이닥친 환란의 이유는 우리 서울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너무 자만했던 것이 환란의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점은 돈이나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조금의 거짓 없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결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되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우리 교회가 병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교회에 큰 어려움이 들이닥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서울교회가 더 겸손해지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서울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원분들과 목회자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과 에스라서의 신앙개혁운동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교회의 표어를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로 정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또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개혁을 추진하는 한 해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5년간을 돌아보면 쫓겨나고 빼앗기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성전도 빼앗겼었고 쫓겨났었으며 또 영적으로는 허물어져 버린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처럼 우리 성전 곳곳도 훼손되고 더러운 손길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와 니헤미야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아름답게 복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과 같이 주님의 교회인 우리 서울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택하신 우리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구원만큼은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세속적인 삶, 불의와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 가운데 인본주의와 성공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교만한 마음들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지도자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공동체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참 목자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비록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신 기도하고 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맺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병행할 수 있는 순교자적 신앙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지도자를 우리 서울교회에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양자 택일의 놀라운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빼앗긴 성전을 되찾고 훼손된 성전을 복구해 나아가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남은 자들로서 이 교회와 성전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외면적 면모인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다시금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개혁운동을 통한 우리의 내면적 면모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계속 날마다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의 개혁의지 천명, 그 말씀의 선포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기억하시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렇게 날마다 멈추지 않는 개혁을 완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서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과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성전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고 온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